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종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오늘 기자들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내 문제로 북한을 떠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초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종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관측됐었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행사에 김 위원장을 비롯한 26개국 정상들이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2차 대전에서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5월 9일을 승리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승전 7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전 세계 68개 나라 국가 원수와 국제기구 대표들을 초청했지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적절히 사과하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를 깊이 후회하며 일본 정부는 전쟁 기간 일본이 벌인 일로 아시아인들이 받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임 일본 총리들과는 달리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은 채 전임자들의 견해를 지지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아베 총리가 진정한 화해의 기회를 놓쳤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일본 정부와 지도부에 과거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오늘 베트남전 종전 4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지난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 전차가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하면서 끝났습니다. 남베트남을 지원했던 미군은 이 전쟁에서 약 5만 8천 명이 전사했고 베트남 국민 400만 명이 숨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러나 당시 공산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 통일이 이루어졌다며 자축했습니다. 응했던 중 베트남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베트남전의 승리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 통일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 25일 발생한 네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5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생존자 수색과 구조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오늘 지진 발생 닷새 만에 무너진 건물 더미 안에 갇혀있던 10대 소년 한 명이 구출됐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군중들은 구출된 소년이 들것에 실려 차량으로 이송될 때 크게 환호했습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7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특히 현재 거의 노숙 상태인 이재민들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4억 1,500만 달러의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의 구금 도중 사망한 흑인 청년 사건으로 폭력 사태가 빚어진 미 동부 볼티모어시가 어제 야간 통행금지 시행 이틀째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볼티모어시 경찰국은 어제 저녁 약 천여 명의 시위대가 볼티모어 철도역에서 시청까지 오가며 평화적인 가두 행진을 벌인 뒤 자진 해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시위대와 주민들이 밤 10시부터 시작된 통행금지 명령을 잘 지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항의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방화와 약탈이 벌어졌던 볼티모어시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와 보스턴, 뉴욕, 퍼거슨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는 볼티모어 시위대에 동조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의 연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생들의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국립대학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수도 부준브라의 국립대학이 오늘 폐쇄되고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귀가 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룬디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대통령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적어도 5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 주말 이후 부룬디인 5천여 명이 정치 혼란 상태를 피해 국경을 넘어 이웃 르완다로 피신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30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일 동맹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I offer with profound respect my
미국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015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자유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고 평양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달 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은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30일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행사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페스코프 공보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으며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이 같은 결정이 전달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공보비서는 김 제1위원장의 불참 이유에 대해 북한 내부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말할 뿐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란 관측은 빗나갔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2012년 집권 이래 단 한 차례도 해외 방문을 하지 않았으며 아직 한 번도 다른 나라 국가 원수와 정상회담을 갖지 않은 전 세계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발표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승전 행사에 참석할 것임을 내비쳐 왔습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서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외교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참석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관례를 벗어나 전통 우방인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5월 전승절 행사 참석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2차 대전에서 독일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5월 9일을 승리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승전 7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전 세계 68개 나라 국가 원수와 국제기구 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도 행사 참석을 초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가치 공유를 강조하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일 동맹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총리는 29일 45분간 영어로 행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역사와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미국과의 연대와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먼저 2차 세계대전 중 희생된 미국인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I offer with profound respect my eternal condolences.
일본과 일본 국민을 대신해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모든 미국인들에게 깊은 경의와 영구적인 애도를 표한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 앞서 워싱턴 시내에 있는 2차 세계대전 기념비를 방문해 헌화와 묵념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역사의 가혹함에 대한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Our actions brought suffering to the peoples in Asian countries.
일본의 행위가 아시아 나라들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으며 일본은 그런 과거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역대 일본 총리들의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직접적인 사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보와 경제 현안들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can spread our shared values around the world.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법치와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두 나라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그런 배경에서 이번에 개정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은 역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greed on a document that is historic.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은 새 방위 협력 지침이 역사적이라는 데 동의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보다 신뢰할 만한 평화 구축을 위해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We will support the US effort first, last and throughout.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일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확실하게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적극적인 평화 기여 정책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자위대가 걸프만과 인도양 등지에서 평화 유지에 기여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일본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국가 안보뿐 아니라 인간 안보 차원에서 교육과 의료, 여성 교육과 인권 보호 등 국제 원칙에 기초해 적극적인 평화 기여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호주, 인도와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는 한편 한국 등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도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국제법의 근거에 힘이나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올 여름까지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PP goes far beyond just economic benefit. It is also about our security.
아베 총리는 TPP가 전 세계 경제의 40%,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 후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TPP가 발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미 상하원 의원들은 아베 총리의 연설에 여러 차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과 북한, 중국 정부는 아베 총리의 어제 미 의회 연설에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며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아베 총리가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등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화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행동은 그 반대로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도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베 총리가 위안부를 인신매매 희생자라고 언급한 데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군 성노예들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니라 군국주의 일본이 강권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감행한 성노예 범죄의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결같이 일본 정부와 지도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태도로 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된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연례보고서 내용을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리덤하우스는 29일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자유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자유 환경조사에서 지난해와 같은 97점으로 최악 중 최악의 언론 탄압국이라는 불명예를 다시 안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언론 자유에 대한 각국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 탄압이 심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198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매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세라쿵 연구원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모든 정보를 철저히 통제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a one-party regime that controls all of the domestic news outlets. It attempts to regulate all of the communication.
일당 독재 정권인 북한에서는 정부가 모든 언론 기관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만약 외부 정보를 접한 것이 발각될 경우 강제 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특정 채널과 주파수에 고정돼 있다며 북한은 언론의 절대적인 통제를 가하는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쿡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In North Korea where the televisions and the radios have to be turned to official channels. I think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I know of.
쿡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지난해 말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사건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는 북한 외에 이란과 시리아, 적도 기니, 쿠바,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도 총점 90점 이상으로 최악 중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10점으로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33점을 기록해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순위는 전체 199개국 중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공동 67위였습니다. 미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22점으로 31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180위, 중국과 베트남은 186위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에 속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 당국이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탐란토스 인권위원회가 29일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나흘째 행사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상황이 우려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call it bad. And I would call it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concerned about because these are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대로 일자리를 바꿀 수 없는 데다 임금의 극히 일부분만 받는 등 극도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이 국제인권선언이나 국제노동기구 ILO의 노동 규정 등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many of the areas where these workers go are areas which are not terribly transparent.
유감스럽게도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된 나라들이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처럼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나라라는 겁니다. 또한 킹 특사는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제적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exportation of North Korean labor should be terminated through concerted international action.
북한 정권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인권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는 촉구를 거부한다면 조율된 국제적 행동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앞으로 미 의회가 제정할 북한 제재 법안에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실태를 폭로하고 감시를 강화하면서 해당 국가들과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이와 함께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국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미 의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ressing the State Department to exercise more pressure on the countries with workplaces with
국무부가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된 국가들에 대해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북한 근로자들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 협의하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의회가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쿠웨이트에서 일한 탈북자 이밀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아직 강제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가 4만 7천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은 떠나고 있지만 북한인들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첫 3개월간 러시아 노동부의 고용 허가를 받은 북한인 노동자 수는 4만 7,364명이라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RBC는 22일 러시아 노동부를 인용해 1분기 외국인 고용허가증 발급 내역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RBC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외국인 중 중국인이 8만 6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터키인이 5만 4,730명, 그리고 북한인 순이었습니다. RBC는 이 숫자가 러시아 내 전체 북한인 노동자 규모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올 1분기 고용 허가증을 발급받은 북한인 노동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7% 늘었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근 러시아를 떠나는 추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러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용 허가를 받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12% 줄었습니다. RBC는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떨어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적별로 거의 대부분 줄었지만 이례적으로 북한과 베트남, 불가리아 등 몇몇 나라들만 노동자 유입이 오히려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취업정보회사 페니레인 퍼스넬의 타티아나 쿠란토바 씨는 이 매체에 북한과 베트남은 현지 임금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지금의 러시아 상황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르게이 베레자나야 씨는 또 러시아가 우방인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 허가 할당을 늘리는 것은 우호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RBC가 보도한 러시아 내 북한인 노동자 수는 앞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5월 이양구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는 연간 2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로 파견된다고 밝혔고 지난해 말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도 러시아 내 북한인 노동자가 2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인 노동자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막심 쉐레이킨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은 최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금까지 주로 임업 분야의 노동력을 파견해온 북한이 농업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레이킨 차관은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은 데다 규율이 잘 잡혀 있고 북한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어 통제가 쉽다며 중국 노동력을 대체할 방안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격시험센터를 북한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러시아 과학기술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외국인 취업자격시험센터를 북한에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증을 발급하기에 앞서 러시아어와 법률, 역사 등에 대한 종합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운동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비폭력 저항을 독려하는 지침서를 유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는 구체적 투쟁 전략을 담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소책자 독재에서 민주주의로가 북한에 대규모로 유입됐습니다. 미국의 원로 정치학자 진 샤프가 지난 1993년 집필한 뒤 30여 개 언어로 읽힌 민주화 운동의 교본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지난해 한국어 번역판을 출간한 미 하버드대 벨퍼 센터의 백지은 연구원은 2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탈북자들과 협력해 이 책을 집중적으로 북한 내부로 들여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lectronic text of the book is being put into USBs and micro SD chips and are taken into North Korea by a combination of defectors and their networks of smugglers.
USB 메모리 카드 등에 담아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비밀리에 북한 국경 안으로 전달했다는 설명입니다. 독재자들로부터 폭도들의 책이라는 악명을 얻은 책답게 독재 정권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하는 실천 전략과 구체적 저항 방법을 알렸습니다. 침묵 시위에서부터 단식과 점거까지 북한에서는 생소한 198개의 비폭력 저항 수단이 주민들의 입을 타고 널리 퍼졌으면 하는 게 백 연구원의 바람입니다.
Of course. This text is not going to immediately bring democracy to this country, and a lot of critics do raise this point. I recognize this point. However, there are similar criticisms of the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북한에 비폭력 저항 수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지만 그런 비판은 이 책자가 큰 영향을 끼친 중동, 동유럽, 남미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제기됐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고 소극적으로 보이는 저항의 불씨가 확산돼 결국은 불가능처럼 보이는 독재 권력의 와해와 민주체제의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1차 유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보다 효과적인 전파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 83페이지 가운데 일부를 삭제해 내용을 더욱 간명하게 만들고 만화로도 제작해 북한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백기 연구원은 28일 발표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도 대북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외교와 제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한 정보 유포 캠페인을 정책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o formal means of punishing North Korea, whether it's through diplomatic engagement or track 1.5 diplomacy or increasingly harsher sanctions must continue even if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언론과 휴대전화 네트워크, 인트라넷 등의 침투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방법, 대북 방송과 민간 기구에 대한 지원 확충, 그리고 탈북자를 취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백기 연구원은 특히 탈북자들을 북한과 외부 세계를 잇는 중요한 가교로 규정하고 미국 정부가 북한 민주화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 전략으로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올해 고위 관계자 15명을 처형했다는 보도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북한 정권의 극단적 잔인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 간 접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가 30일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며 북측이 일부러 남측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측 담당자를 만나려 해도 자리에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남측 김남식 개성공단관리위원장과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도 검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북측 근로자의 파업 여부에 대해선 파악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측은 기존의 월 최저임금인 70달러 35센트를 임금으로 납부하는 한국 측 기업에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월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준으로 그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국 측 기업이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남북한은 지난 28일 개성공단 임금 담보서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29일엔 북측이 응하지 않아 추가 접촉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임병철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2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측이 요구하는 어떤 74달러로 인상 부분은 그것은 어떤 제도 개선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북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가입이 미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오늘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서울에서 개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미한 관계는 이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하고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강화를 환영하는 입장이고 한국이나 중국 모두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IIB는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이나 일본이 이끄는 아시아개발은행에 맞서 중국이 추진 중인 다자개발은행으로 한국도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과 접경한 중국 시골 마을에서 최근 중국인 3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군 탈영병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의 중국 시골 마을에서 지난 24일 중국인 3명이 살해됐다고 중국 지린성 허룽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허룽시 선전부는 29일 공식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웨이보를 통해 55세 남성과 26세인 그의 딸, 그리고 다른 67세 남성이 살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내희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허룽시에서 한 건의 형사사건이 발생해 중국인 3명이 살해됐다고 확인하면서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대변인은 용의자들이 북한 군인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의 KBS는 28일 지난 24일 오후 무장한 북한군 병사 3명이 북한과 중국 국경선에 위치한 지린성 허룽시의 마을에 나타나 흉기로 주민 3명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신경보는 29일 북한군 탈영병으로 추정되는 괴한 3명이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의 중국 시골 마을에서 중국인 3명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군복 차림에 북한 남자로 추정되는 3명이 지난 24일 밤 국경을 넘어 지린성 허룽시 마을에서 주민 3명을 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문은 북중 변경 지역에서 약 8개월 동안 유사한 살인사건이 3차례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허룽시 난핑진에서는 북한 탈영병 한 명이 강도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총을 쏴 주민 4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도 20대 북한 남성이 중국인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번 주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예방접종 주간입니다.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백신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3년 가난한 나라에 사는 약 2,200만 명의 유아가 디프테리아 등 필수 백신 주사를 맞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이 되거나 숨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아이들이 반드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북한에서는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김현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들이 꼭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4주 안에 결핵 예방주사인 BCG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요. 6개월 안에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또 생후 2개월에서 15개월 사이 뇌수막염 백신을 맞아야 하고요. 2개월에서 만 6세 사이에는 소아마비 예방주사도 맞아야 합니다. 또 폐렴, 구균,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수두, 홍역, 유행성 이하 선염, 풍진, 일본 뇌염 등도 아이들이 꼭 맞아야 하는 백신입니다.
생후 4주 안에 결핵 BCG 접종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B형 간염을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접종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백신은 몇 번씩 나눠서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백신 효과를 보려면 이런 기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의 박영준 연구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시기에 안 맞게 되면 노출됐었을 때 감염될 위험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 질병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간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는 스케줄에 맞게 접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현재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북한 예방접종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북한 어린이 BCG 예방접종률은 98%였습니다. 꽤 높은데요. 유아의 필수적 백신인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예방접종, 즉 DPT 1차와 3차 예방접종률은 각각 94%와 93%를 기록했습니다. 이 B형 간염,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도 99%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필수 백신은 거의 대부분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료만을 토대로 북한에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필수 예방접종을 맞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영준 연구관은 이 자료가 세계보건기구가 직접 북한에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도 그 자료가 각 국가에서 그냥 레포팅하는 것을 취합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지 따로 재검증하는 절차까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몇 명이고 몇 명이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선진국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필수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접종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필수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루벨라, 즉 풍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크리스찬 린드마이어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Based on the national immunization schedule, rubella vaccination is not included.
반면에 지난 2013년 한국의 풍진 백신 접종률은 100%였습니다.
풍진 백신을 안 맞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풍진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풍진은 발열, 발진이 일어나는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합병증으로 관절염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이 임신 중에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유산을 하거나 아이가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에 이 풍진 예방주사를 맞으면 커서도 항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맞지 않았다면 임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풍진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항체의 유무는 피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항체가 없더라도 임신 중에는 풍진 예방주사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태아가 기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임신 중에 맞아서는 안 되는 예방주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홍역, 볼거리, 수두,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주사도 절대 임신 중에 맞아서는 안 됩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 중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네, 예방접종 후에 주의할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네, 접종 부위를 우선 청결히 해야 합니다. 또 접종 뒤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두통이나 근육통, 발열 정도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볼 수 있지만 2, 3일이 지나도 열이 계속 나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김현진 기자와 함께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한 주의사항과 알아둬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 행복대학이 경기도 수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박혜진 부의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은 어떤 곳이고 행복대학은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헌법상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의장으로 계시고 통일에 관한 국내외 의견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통일에 대비하는 전국의 2만여 명의 자문위원 해외까지요.
네.
이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이번에 북한을 이탈한 여성 행복대학 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 탈북한 그 북한의 여성들은 그 북한에서 오랜 공산주의 치하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한에 관해서 적응도 문화적인 차이 극복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질감이 많아서요.
네.
저희가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 이분들이 잘 적응하고 또 취업을 하고 또 생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을 하는 과정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주로 그 직업 교육을 비롯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 교육 또는 컴퓨터를 다루는 교육 이런 그 강의 교육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안보 현장, 군부대 같은 데도 견학을 시키고요.
네.
또 이렇게 체험, 관광, 문화 종합적으로 이런 걸 체험을 해가지고 우리 한 남한에서 생활을 원활하게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참가자들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됩니까?
원래 이분들이 북한을 이탈해 와가지고는 대한민국의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이라는 데서 3개월간 기본 교육은 받는데요.
네.
너무 이 저 남한 실정에서 어둡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수료하면 저희가 수료증을 수여하고
네.
이분들에게 그 주거상의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해 준다든지 또 취업을 우선해서 저희가 알선해 주고
네.
또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특별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에게 다른 모든 그 혜택을 최우선으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행복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네. 학생들을 관리할 방침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 이후에는 또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그 이분들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남한에 와서 생활하면서 남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 우리 한반도가 언젠가 통일됐을 때 통일을 주도할 여군으로서 특히 여성들이 탈북자들의 4분의 3이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통일 후에 그 여군으로 지도자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교육 후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통일 지도자로 육성해서 계속해서 관리할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이 학교는 여성들을 위한 학교인데 탈북자들 네. 전체로 봤을 때 한국 정착에서 네.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모든 것을 그 하향식으로 전부 명령과 배급, 예를 들면 일선 생활도 자기들이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전혀 적응이 안 돼 있고
네.
배급만 받고 이렇게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일 적응하는 게 이 자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가 생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거든요. 가장
네.
기본적인 거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몇십 년 동안의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 차이도 많습니다. 우리 남북한 간에 보니까.
네.
그런 문화적인 차이 극복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취업도 걱정이고 뭐 주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정부와 우리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니까 그 해소가 되는데 가장 어려움이 몇십 년 동안의 그 문화적인 차이, 자기 생활 습관, 그런 습관이 남한사의 자유로운 체제가 좋긴 좋은데도 이 체제에 적응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북에 가족을 두고 넘은 분이다 보니까 여기 넘어온 이후에 자유를 만끽하고 이제 식생활 문제 이런 게 해결은 됐지만 외로움 달래는 문제
네.
이런 것이 좀 이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입학식을 가지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 흔히 우리가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는 방위식으로 뭐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번 교육은 이분들에게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컴퓨터 다루는 법이라든지 금융상식이라든지 경제상식 이런 교육도 하지만
네.
주로 현장 교육 위주로 합니다.
아, 네.
삼성전자를 실시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상도 익히고 또 우리의 문화 유적지에 가서 우리 역사와 문화의 그 현장 체험도 시키고 또 그다음에 직업 교육도 현장에 가서 제빵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현장에 가서 교육시킴으로써 앉아서 딱딱하게 그 뭐 나만의 실정 듣는 교육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현장에 적응해서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재미있게 교육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남북한 통일됐을 때 그 2,500만의 북한 동포에게도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역량까지 우리가 교육 과정에 이렇게 담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 부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혜진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을 연결해서 탈북 여성들을 위한 행복대학의 교육 내용과 지원책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한국 정부가 지진 참사가 난 네팔로 국적기를 보내서 발이 묶여있던 한국 국민들을 귀국시켰습니다. 네팔로 급파된 항공기는 대한항공의 보잉 777기였고요. 당초 계획보다 빠른 새벽 3시 24분 네팔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팔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전해질 비상 식량, 식수, 오포 등의 구호 물품을 싣고 떠났고요. 왕복 14시간의 비행 끝에 오후 6시 반경 다시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정규로 편성된 항공사 항공기가 아니라 한국 정부 차원에서 급파한 국적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한국과 네팔을 연결하는 항공기는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단 두 차례만 운행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네팔에 도착해서 한국인 104명 등 모두 236명의 승객을 태우고 돌아왔는데요. 현지에서 계속된 여진의 위험 또 공항에서의 대기 환경 등의 어려움이 귀국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정기 노선이 투입되려면 하루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구호물자 등을 긴급하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 겹쳐서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기 귀국시킨 겁니다. 오늘 네팔에서 돌아온 항공기에는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지진을 만났던 경상남도 창원의 태봉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구호팀들도 네팔 현지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또 의료단체 차원의 구호팀은 이미 파견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긴급 구호대는 지난 27일 그 119 구조대원 선발진으로 보낸 데 이어서 내일 다시 32명의 구호진을 추가로 파견해서 모두 54명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가운데 50만 달러는 네팔 정부와 유엔이 요청한 물자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현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치러진 그 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4.29 재보궐선거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인천 서구 강화, 경기 성남 중원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요. 광주, 서구을에서는 무소속의 천정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대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군요.
수도권 세 곳을 새누리당이 싹쓸이했습니다. 호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천정배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네 곳 모두에서 전패했는데요. 성완종 파문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새누리당, 예상 외에 압승을 거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는 제목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선거가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라고들 분석을 했는데요. 이 새누리당으로서는 각별한 승리로 받아들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의 힘을 실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함께 공감한다고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인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한다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고 이번 선거에 대한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야당의 완패를 정치 스캔들 파문에도 야권 후보들의 분열로 민심을 얻지 못했고 국민들도 경제 살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새누리당은 전체 298개 국회의원 자리 가운데 160석을 차지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기존의 130석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최근 2015년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세대에 따라 살아가는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를 한 것은 지난해였습니다. 13살에서 24살 사이의 청소년 17,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응답자의 56.8%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 26.4%가 나왔습니다.
참 이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가치관이군요.
그렇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뭐 대부분이 웃으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할 정도로 달라진 세태입니다. 예, 혼전 동거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 미혼부, 미혼모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은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발표된 같은 조사보다도 0.5% 더 많아졌고요. 또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인식 74.2%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특별하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됐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부모 봉양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계속 주목해서 보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부모 봉양에 대해서 한국의 청소년들,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45.4%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38%였는데요.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응답 3.5%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서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